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이제 정말 해가 짧아져가지고 진짜 해가 넘어가는 지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그러셨죠? 예. 사실 계시록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공부를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이 보통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편안히 쉬시기가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잠이 오시면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귀는 또 하늘로 향하여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5장을 들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4장까지 했는데 계시록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그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그런 인생을 성도들은 꼭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인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이 열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다면 내 삶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열린 인생이 될 텐데 그 열린 것이 어디를 향하여 열렸는가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너무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특별히 그 책을 조지 뮬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책 제목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10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것이 아니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저는 조지 뮬러의 그 인생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인생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늘 중심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지 뮬러의 인생은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몇 번을 이렇게 읽었는데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설교를 하러 초청을 받아서 많이 다녔습니다. 57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캐나다 그 퀘벡이라는 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배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었는데 아주 굉장히 짙은 안개가 끼어서 아니 이 선장에게 돈을 후이 쳐주고 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배를 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7년 동안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번도 그 길을 막으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다고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하고 선장에게 배를 띄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장은 안 된다고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고 나를 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나가니까 안개가 다 그쳐서 집회 장소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인생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늘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보좌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위한 그런 채우기 위한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그 기도가 5만 번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이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 놨어요. 5장에 들어와서 탁 보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의 보좌에 탁 맞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대해서 4장에 보여주고 그리고 계시록 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그 포커스를 보좌에서 조금 이렇게 옮겼어요. 그게 옮겼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또 초점이 더 앵글이 이렇게 맞춰져서 오른손에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손에 초점을 이렇게 탁 맞추니까 거기에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신 그 책에다가 앵글을 탁 맞췄어요. 그것이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5장 1절을 같이 좀 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하나님 아버지죠.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팎으로 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의 어떤 그 정보나 그 글씨가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할 때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그렇죠? 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 많은 정보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책의 앵글이 맞춰지면서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다 제가 4년 반 전에 우리 마운틴뷰 교회를 부임할 때 보니까 막 50인을 주소서 하면서 막 뜨겁게 그때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같이 연구하고 또 발표도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같이 연구하고 했는 그 책이에요. 이 책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인데요. 1권. 이 책은 아마도 이 세상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담긴 책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책일 것이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와 구원에 대한 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담긴 책. 그것을 손에 들고 계신데 그것을 누가 뗄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또 우리 이 LNG 와이 주석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 그 뭡니까? 갑자기 또 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요. 성경 주석. 교회 코멘터리. 그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책은 사람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운명. 이 세상의 운명, 역사의 운명, 한 사람의 삶의 운명, 그것이 기록된 책일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책은 이 예언의 책일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또 그 책을 해석을 해서 보면은 책을 먹었더니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더라.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것을 기록한 다니엘서나 계시록인 그런 책일 것이다. 그것이 임봉이 봉해져가지고 마지막 시대 때 그게 책이 열리면서 인이 떼지면서 책이 열리면서 그 예언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예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했는데요. 인은 그 이 나보로 이렇게 만드는 이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보로 이렇게 완전히 봉해가지고 그 납을 깨어야 뗄 수 있는 게 인은. 그렇죠. 그 봉투에도 어떤 이 뭐 문서나 이런 귀중한 봉서에는 그 문서를 안에다가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으로 이렇게 납으로 도장을 탁 이렇게 찍어 놓는데 그걸 열려면은 인을 깨뜨려야 열 수가 있어요. 그 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곱 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곱 인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지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그렇죠.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다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7장에서 14만 4천 인에게 인을 치는 그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인을 이렇게 떼는 그 장면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6장부터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봉해진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을 가질 자가 누군가? 열 자가 인을 뗄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인데 어떻게 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었는데 그 뗄 자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존재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이 인을 뗄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책 오른손으로 붙어 있는 그 책을 넘겨받았을 때 그때 이제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이 5장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5장의 성경 공부는 마치고요. 성경 공부만 가지고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의 전달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시간이지만은 왜냐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식 전달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 책을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게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 정서다. 이 뭐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을 기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요.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을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그 음성, 꿈속에서 내가 어떤 듣는 그런 음성,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인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유 정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보좌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의 길도 갈 수 없고 영생의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담 하와가 창조가 되고 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로부터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청직이죠. 매니저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 모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담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지배권이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배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렸는가 하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신에게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열국을 다 주겠다.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면 다 주겠다. 이것은 마귀가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욥기에 대해서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욥기에 나오는 그 마귀가 하늘 그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한 거 보면은 누구의 대표로 참석했는가 하면은 지구의 대표로 하늘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모든 지배권을 다 가지고 있다. 지배권을 빼앗겨 버렸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배권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소유 정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책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까요? 아담 하와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이제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생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겠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다스리는 일 그리고 뭐 농사 짓는 일을 뭐 땅을 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방법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일한 만큼 그것을 거둬들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을 더 많이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탄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일한 만큼 수고를 거둘 수가 있어요? 아니, 거둘 수가 없죠. 그냥 잘 이렇게 집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이 안정이 되고 이랬는데 아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흉기로 찌르고 그래서 부상을 입고 재산을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러면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원인도 무엇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다 죄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원인도 죄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땅에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또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죄를 지은 인간 주변에 있는 이 천년계까지도 이 피조물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 죄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환경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뿌리가 어디 있는가? 죄에 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유 증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2절을 보시면은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다음에 3절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소유 증서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지만은 천하에 있는 어떤 인간이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본주의를 외치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실용주의, 실존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뭐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향상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실용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철학이 발달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선행을 할지라도 어떤 영웅이 있더라도 이 마귀의 지배권에 있는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3절, 4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3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천사로부터 알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뭔가 하면 통곡이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그대로 다 거둬들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불공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돌라봐도 어떤 것을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책에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살아갈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저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은 그것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절에 이제 통곡을 했더니 그 답을 주었어요. 답을 줬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누굴까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누굴까요? 그가 이겼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시오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일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요한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정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반모성까지 유배를 당해서 가서까지 신앙을 굳게 지켰던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정말 이 구원의 길이 어쩌면은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정말 책을 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오직 구원은 한 분 그분만이 그 책을 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이곳에서 보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췄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포커스가 맞췄다가 탁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요한이 여러분 4장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 그 다음에 내 생물 이런 것을 다 보고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린 양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6절에는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이제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 지금까지 이 새 노래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경험의 노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그 승가 찬양대 찬양대장님은 이 새 노래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시고 예배드릴 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한번 찬양한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은 뭐 수십 년 동안 그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인데요. 제가 교회도 말씀 안 드리고 안 드리겠지만 이분은 그래서 뭐 20년간인가 이 찬양대장을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같은 노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20년간이나 계속 다른 노래를 했으니까. 근데 이 새 노래는 사실은 경험의 노래예요. 그렇죠? 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9절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어느 성경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아, 2장 9절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요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왕노릇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어로는 뭐예요? 우리 영어 성경 가지신 분? 왕노릇? 영어로는 뭘까요? 노릇한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최충업 장로님? 킹플레이? 예, 영어로는 여기 룰 아니면 레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왕노릇한다. 정말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노릇을 하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왕노릇하는 계시록 20장에 왕노릇하는데 얼마간 우리가 왕노릇하는가 하면은 얼마간 왕노릇해요? 아,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근데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그 시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땅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지구예요. 그렇죠? 영원히 하늘 정부까지 같이 내려와서. 근데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요. 저희가 어디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왕노릇 할까요? 그렇게 될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유 정사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왕노릇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다 왕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에 정말 빠지지 않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든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그러신 분들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같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그런 것을 다 느꼈었겠지만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침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신계훈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전도회를요, 9일 동안 전도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9일도 하고 막 2주간도 이렇게 전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9일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안실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면 9일 동안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전도회를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안식일 쭉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9일 동안 이렇게 전도회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침례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제가 침례를 바로 받기 바로 전에 신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9일 동안 전도회를 했어요. 아마 목요일 저녁부터 했는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 그리고 일주일 동안 쭉 하고 안식일까지 전도회를 마치고 그 안식일 오후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신경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늦게 신앙을 가졌고 여러분들처럼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목사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아, 이분이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교수로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배틀크릭 그 교회도 이렇게 섬기시고, 뭐 이런 거를 이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모양이다. 그리고 말씀에도 워낙 영성이 있고 파워풀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목요일 저녁에 딱 첫날 딱 보고 나서 실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라도 그렇게 말르셨는지, 그때는 또 더 말르셨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괌에 오셨을 때요. 그리고, 아유, 막 옷도 이렇게 워낙 이렇게 마르시니까 옷을 입으셨는데 옷도 좀 이렇게 양복도 커 보이고요. 아유, 근데 여러분 웬걸요?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가하고 제가 그때 침례도 안 받았는데 특창을 했는 거 아세요? 그게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는 찬미가도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냥 높은 음을 딱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는 게 참이가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도 아이 김영재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요일 하고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아 정말 이 저는 이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빛이 나고 하늘의 그 권능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와 이분한테 가기만 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공손히 하고 세상에 그렇게 어린 양이 없어요. 막 하늘의 권능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내 이름을 정말 그 임봉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확실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를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없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왕의 기품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딱 보면은 왕의 기품이 있어요. 열심히 정말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그 왕의 기품이 있어요. 품격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말로 하면 품격, 그렇죠. 왕의 품격. 그런데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렇더라도 진짜 왕노릇하는 것은 어떤 때 진짜 왕노릇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의 헌신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나눌 때 그때 진짜 왕의 품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사랑은요 나눌 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정말 신앙에 신실하고 기도도 정말 영성적으로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눔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왕의 품격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왕의 품격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누어 줄 때, 나눌 때.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을 졸부라 그래요. 졸부. 졸이라는 거는 왕 다 제일 밑에 그걸 졸이라 그래요. 졸. 부자도 졸부예요. 졸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부자가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름 되게 떼어서 오픈해서 내 이름을 호명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는 없었지만은 그렇죠. 나의 모든 인생에 이 땅에서의 그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 맞춰지면은 어디로 앵글이 맞춰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맞춰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재산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겠죠. 뭐 제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재산을 다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얼마만 주고 다 이렇게 자기가 챙기고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삭개오는 졸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삭개오에게 왕권이 임했던 때는 언제인가? 정말 삭개오가 레인하고 그렇죠 룰 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임했던 때는 언젠가 하면은요 그가 토색한 자에게는 네 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했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왕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그런 재림 성도로서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정말 양보하고 여유 있게 왕들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게.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도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 천사들의 합창이 이어지는데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분에게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는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